구약 성경 1299페이지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대제국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이방 민족에 불과한 이 아수르만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서와 나훔서 이렇게 두 권의 예언서가 할당이 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14세기부터 고대 중동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인 주전 8세기 초에 이르러 그야말로 아주 크게 발흥함으로써 큰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대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갖춘 아수르는 잔혹한 정복과 억압 그리고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제와 착취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제국보다도 더 심한 온갖 인간적인 만행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숙밭으로 만들면서 제국의 영토를 한없이 넓혀가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아수르의 서슬퍼런 야욕 앞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주전 722년 아수르의 결정적인 침공을 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받아 온 백성들이 다 중동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는 비록 국가적인 파멸은 겨우 면하게 되지만 요담왕이 다스리던 주전 740년경부터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주전 612년까지 아수르에게 완전히 예속된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 잠시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잠깐 아수르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올랐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참 어렵사리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경건한 신앙적 유산들을 한꺼번에 다 정말 쓰레기처럼 해치워버리는 완전히 그것을 짓밟고 팽개쳐버리는 그런 만행을 통해 아수르에 오히려 철저히 스스로 굴복하여 타협하는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정치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현실적인 위기를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53년 동안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는데 그 오랜 통치기간 내내 아수르를 향해서는 아주 철저하고도 완전한 복종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 므낫세는 특히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과 굴욕적인 외교 조약을 맺으면서 아수르의 신이야말로 신중의 왕이고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런 인정과 경배를 약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정치적 충성과 협조를 맹세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서의 최고의 표현이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단순한 선언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같은 므낫세의 굴욕적인 작태는 단순한 정치 외교적인 타협과 굴복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면적으로 자신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신앙적 배신과 영적인 반역을 택하는 바로 그 더 중대한 착오를 중대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영적 배신의 대가로서 므낫세는 아수르로부터 평화의 재건과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한 기회를 얻어내게 됩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유다 왕국 전체 역사에 있어서 므낫세의 치세 동안에는 상당한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이 므낫세의 치적은 유다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 그 자체가 유다 왕국 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그만큼 므낫세는 최악의 불경건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반역과 율법을 철저하게 폐기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 오는 모든 세대에 유다 왕국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멸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02면 구약성경 602면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시아 왕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아가 위대한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와중에 마지막에 이런 언급이 부전으로 달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신앙 부흥운동을 통해서 유다에는 어느 정도 소강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만 다음이 문제입니다. 25절,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24장 다음 장 넘어가는 24장을 보십시오.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최종적인 유다의 멸망은 이 므낫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 열왕기하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나훔서는 오늘 본문인 나훔서는 바로 이처럼 아수르의 최전성기 그래서 아수르의 그 포악스러운 팽창 정책이 가장 위세를 떨칠 때 그리고 이 때와 맞춰서 므낫세가 가장 사악하고도 불신앙적인 통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가장 극악한 가장 어두운 영적 어둠으로 몰고 갔을 때 주어졌던 아주 강력한 경고와 징벌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선 나훔서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처럼 극에 달해있던 아수르의 그 추악한 교만과 그 허영심을 신랄하게 꾸짖고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매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훔서가 쓰여질 당시에 아수르는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특히 아술 바니팔이라는 시대의 영걸이 그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애굽까지 결국 굴복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의 적수가 없는 중동의 최고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영적 기고만장함과 무자비한 정복자로서의 이 잔혹스러움을 한껏 떨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한 파멸과 멸망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아수르의 그와 같은 상태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을 나훔서가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상태를 분명하게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하에서 역사상 가장 타락한 상태로 전락해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수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므낫세와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유다를 향해서 함께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첫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니느웨라는 말이 이 선지서의 시작입니다만 히브리서 원문은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라는 말은 단순히 어디 가벼운 뭐 직언이나 충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매우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중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혁개정에서는 경고라는 말로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경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아주 지독한 영적 부패와 타락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있었던 므낫세 왕과 그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는 그런 경고였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나훔서는 교만의 정상을 달리는 이 아수르를 향한 준엄한 심판과 저주의 경고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패역한 그리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두려운 징벌을 무섭게 경고하는, 그러면서도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던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특히 니느웨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요나와는 달리 지금 나훔은 유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귀를 향해 아수르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훔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예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참 기분 좋은 소리일 수 있죠.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이제 곧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환영할 만한 말씀이고 기뻐할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의 메시지는 결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아수르와 그들의 신을 하는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의 신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떠받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계속 일삼던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나훔이 왜 요나처럼 직접 니느웨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에서 이 예언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므낫세가 바른말 하는 선지자들을 아주 가차없이 사정없이 다 죽였기 때문에 1설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모든 바른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나훔은 앗수르를 향한 경고를 빙자해서 지금 유다의 백성들, 므낫세를 향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훔서의 이중적인 성격은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앗수르처럼 당신을 끝까지 대적하며 거스르는 악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보복하시고 파멸시키시는 심판주의심이 분명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무서운 질투심으로 분노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사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 이것은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금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전을 달아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낸 후에 마지막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언약 갱신의 연설을 하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는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강조되고 확인되는 아주 독특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성품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어떤 편협한 그리고 유치한 인간의 감정적 시기심 뭐 이런 그 수준 낮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이 정말 무한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범죄의 길을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을 결코 놔두실 수 없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맹렬하게 그리고 뜨겁게 그들을 따라잡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 질투하시는 속성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무한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의 완전히 뒷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수를 논다고 가정할 때 자연스럽게 그 수의 뒷면이 어떤 모양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그런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적 표현, 즉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시편과 또 구약성경 곳곳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바로 이러한 사도신경적 이 신앙 고백적 표현인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권능이 크시며라는 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큰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병이를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실까요? 말기암 환자처럼 다 죽어가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참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도록 한꺼번에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고 정말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죄와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과정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면 살려준다.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포위돼서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준다. 결국 포위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또 유다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중에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주마 약속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의 한계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그분의 능력인 이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는 성품을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또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안에는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것의 뒷면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아수르로 대표되는 모든 악인들의 철저하고도 비참한 파멸을 확약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훔은 파멸당하는 악인들의 최후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 큰 폭풍 앞에서 티끌처럼 흩어져 버리는 구름 조각들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기세등등한 원수들, 그런 대적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치시면 산산이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멸절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또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참으심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을 향한 엄중한 징계를 동시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사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바다를 굳이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것은 강과 바다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아수르의 그 군사적 위력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정치적인 그 패권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소멸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그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 떠받들고 숭배하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더없이 참담한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므낫세와 유다 왕국을 위한 생명의 젖줄 노릇을 하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라버리게 되자 유다 왕국 또한 즉시 커다란 가뭄과 기근으로 상징되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지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 오르는도다. 이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도 온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패역한 길, 우상 숭배의 길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지막 초청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두려운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파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엄청난 불의 세례를 받아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반석의 형상으로 이 경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8절에서도 동일하게 경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연현상 중에 가장 두려운 불과 물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7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불같은 환난과 극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물론 이 7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나훔서의 메시지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7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위한 구원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 당신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주목하고 있다.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이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훔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펴보게 될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대하면서 겉으로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아수르는 매우 잔인무도한 비인간적인 악행을 일삼았던 악인들의 제국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찬란한 예술과 문화의 꽃을 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 부분에서 아수르의 그 업적과 그 찬란한 문화가 칭송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그 요구에 따라서 자신과 백성들의 신앙적 순결을 포기하고 양보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대가로 아수르로부터의 정치 외교적인 협조를 얻어서 모든 백성들의 경제적 삶을 안정시키고 그 윤택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잘 닦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가 매우 훌륭한 통치자였다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치유와 회복의 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최악의 불신앙 상태를 초래했던 사람이고 결국 국가적, 민족적, 신앙적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아주 가장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정말 성공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영적 신실함, 신앙적 순결을 포기하라는 세상의 줄기찬 그리고 교묘한 유혹 앞에서 자칫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사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진지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럽고 좀 마음에 참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참 젊을 때 교회 열심히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청년 얘기를 하면서 52주 중에 지금 1년 중에 2주밖에는 주일 성수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만두고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겨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그 집사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취직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욱하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집사님, 그거 그만둬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답이 또 가관이에요. 그렇죠. 저 서울역에 가서 지기질하면 되죠. 여러분, 서울역에서 지기질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그렇게 까먹어도 될 수 있다. 그분 한 분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라도 혹시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경고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신실한 신앙의 길을 일관되게 걷는 그 믿음의 분투를 결코 포기하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출애굽기 20장 6절 앞에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라는 그 약속이 우리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중대한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그런 신실하고도 진실한 믿음의 행진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 큰 은혜와 그 자비를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남은 신앙의 여정을 더욱 충성되이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